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는 간증 시간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해서 한국에서 지금 정착하고 있는데 정윤아 양 여러분에게 나와서 간증해 주실 때 아마 매주마다 여러분 그 TV에 보면 TV에도 출연하고 하는데 정말 간증을 들으면 좀 마음이 참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오셔서 간증할 때 한번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나오셔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윤아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간증에 앞서서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그 스토리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전의 거하고 연결해야 될지 아니면 새롭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새롭게 하셔도 됩니다.
새롭게. 네, 아마 저 이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저는 이제 자강도 전천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강도라는 곳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강도는 옛날에 그 6.25 전쟁 이후에 또 해방 직후에는 이북 5도라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평안 북도에 속해져 있었다가 김일성이 량강도하고 자강도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평안 북도에서 떨어져 나와서 만들어진 게 자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쓰는 이 말씨가 평안도 말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평안도 말씨가 표준어였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에 오니까 사투리로 분류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저는 이제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군인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중대장이셨는데 제대하시기 직전에는 스키 여단의 이제 여단 참모장까지 이제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에 큰 어려움이 없이 좀 우리 집이 좀 잘 사는구나 그렇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스키 여단이다 보니까 겨울에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겨울 훈련을 아빠가 이제 나가셨다가 손을 잃으셨어요. 왼손을 잃으셨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손을 잃게 되면 더 이상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군인으로서 그 생명이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높은 직급이라 할지라도 제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예군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고 제대를 하셨는데 만약에 제대를 안 하셨으면 그때 당시 김일성 정치군사대학이라고 이미 전에 저희 아빠는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단 참모장까지 가셨지만 김일성 정치군사대학을 나오면 이제 무력부 안에 더 올라가는 거예요. 왕별을 받고. 그래서 가시기로 한 3개월 전에 이제 손을 절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 엄마도 많이 우는 것도 봤고 아빠가 또 많이 타락한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그래서 손을 11호병원 군병원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절단을 하시고 아빠의 원래 고향인 함경북도 회령시라는 데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제대를 하면 대부분 다 짐을 싸가지고 여자의 고향은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아빠의 고향을 따라가는데 아빠가 굳이 뭐 둘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모시겠다 그러면서 부대에서는 고문으로 남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빠는 이제 회령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국토감독대라는 그 땅과 하늘 강하천 뭐 이런 걸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국토감독대 대장을 하시면서 좀 뇌물을 많이 받아서 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북한은 계급이 높다고 해서 뭐 당에서 배급을 많이 주는 건 아니고 배급 시스템은 이제는 아예 다 없어졌습니다. 권한의 행군이라는 김일성 94년도에 죽고 나서 미공급 사태가 왔거든요. 그래서 사회주의 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배급을 주기 때문에 그 체제가 유지가 됐고 사람들을 세뇌시킬 수 있었는데 94년 이후에 뭐 소련도 붕괴하고 이러면서 북한이 공산주의 체제가 사실상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뭐 공산주의 도덕 이렇게 배워주다가 나중에는 사회주의 도덕으로 바뀌는 그런 제가 과도기를 걸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는 장마당 세대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사회주의권 안에서 개인이 장사하고 개인이 뭔가 소지하고 소유하는 것이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때서부터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집에 있는 걸 하나 둘씩 갖다가 팔기 시작한 게 오늘날의 장마당의 초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김정은도 알아요. 지금 장마당 세대를 고쳐온 세대들한테 뭐 당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이런다고 안 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갖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열어줬어요. 열어주고 장사를 마음껏 하고 대신에 세금을 뜯어가는 그런 걸 했는데 세금을 이제 대부분 내면 뭔가 정부에서 해주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북한은 그런 게 없습니다. 말 표면상으로는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자강도에서 살면서 충성심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아빠가 그런 높은 계급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함경북도 회령시라는 데를 갔더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해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딸 가진 게 자랑일 정도로 우리 딸은 예뻐서 중국에 시집 가가지고 자기들한테 이제 돈 내보내준다 이런 식으로 자랑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정말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야, 북한에서 정말 장군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정말 이 강성대국 건설, 뭐 북한에서 말하는 무릉도원, 뭐 강성대국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들이 정말 사상이 물이 들어서 물질에 좀 노예가 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 이제 김정숙 교원대학을 다니는데 저의 제일 친한 친구가 오늘 저한테 유나야 우리 남조선 드라마 한번 같이 보지 않을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조선이라고 하면 한국을 일컫는 말입니다 북한에서는.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화가 나더라고요. 얘가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얘기를 하지? 우리는 장군님의 딸이고 장군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은 하면 안 되는데. 그 지금 생각해보면 김씨일가 독재 그 체제 자체가 말하자면 뭔가 그 사탄이 뭔가 이런 이단교회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라면 죽고 막 이런 건데 그때는 그 드라마를 보자고 하는 그 친구가 굉장히 제 눈에는 반동 역적같이 보였어요. 장군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내가 너 용서해주겠다. 보안원한테 가서 신고를 안 할 테니까 다시는 나한테 이런 걸 권하지 말아라 하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거듭해서 저를 계속 설득을 하는 거예요. 보고 평가해라. 보고 나쁘다고 말해도 되고 좋다고 말해도 되니까 일단 봐라. 그래서 너무 그 간절한 눈빛이 그 친구한테서 보였고 이 친구가 저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게 읽혀졌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한번 볼까? 그러고 봤는데 아, 말씀드렸다시피 잘못 봐버렸어요. 왜냐면 거기에서 송승헌하고 원빈 뭐 이런 잘 송혜교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쁜 배우들이 나오니까 북한에서는 그동안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북한을 대표하는 예술이라고 하면 김일성, 김정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뭔가 덜격대에 가서도 당에서 하란 일 하다가 목숨 바치면 영웅 칭호받고 그런 게 이제 영예롭고 명예로운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조국을 위해서 목숨 바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내가 살아야 되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조선 드라마를 보니까 개인의 자유, 그다음에 인권 누려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원하면 여권을 받고 뭐 티켓팅을 해가지고 뭐 미국도 가고 막 전 세계를 다 나가는데 북한에서 여권 하나 받으려면 1년 넘게 걸리거든요. 그 1년 동안 뭘 하냐면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거의 뭐 사촌에 팔촌까지도 그 출신 성분을 다 따져서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여권을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계속 그 출신 성분 검사만 하는 겁니다. 누가 뭘 잘못했는지 말 한마디라도 뭔가 야 우리나라 이거 잘못됐어.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지금 독재하는 거야.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해도 정치범으로 걸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누가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정치범 수용소에 간 사람이 나오면 그 출신 성분 안에 그냥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뭔가 뭐 안 좋은 얘기를 했다면 여권 발행이 안 돼요. 이 사람은 여권을 쥐어주면 남조선이 됐든 어디로 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라 망신이다 이래서 안 내줘요. 그래서 특권층들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권도 일반 주민들이 그냥 내고 북한에서는 여행증명서라는 게 없으면 아예 이동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것도 그냥 뭐 한국은 자기 차 가지고 막 운전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처음에 이거를 예술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저는 그거를 대학생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북한에서 선전하기로는 명동에 가면 뭐 내 눈을 사주세요, 뭐 내 콩팥을 사주세요, 뭐 어머니 수술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이렇게 깡통 차고 나와 있다 그랬는데 드라마상에서는 명동이라고 나오는 데가 너무 막 화려하고 북한 말로 정말 히까볼까 하다 그러는데 너무 막 반짝반짝 빛나고 이래서 저기가 한국이 맞나? 아니면 정말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뭔가 이런 모략선전물을 만들었나? 처음에는 막 그럴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한번 보고 끝나겠다고 했는데 이 머릿속에 콕 박혀갖고 또 나지를 않으니까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저는 남조선 드라마에 중독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 용돈 받는 건 다 드라마로 사서 볼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습니다. 그때 뭐 목욕탕집 남자들 이런 것도 보고 뭐 첫사랑 이런 것도 보고. 그런데 이제 북한과 남한의 예술성을 봤을 때 남한의 예술성은 뭔가 나 개인의 사랑, 나 개인의 뭐 소유나 또 그다음에 그런 인생 이런 거에 집중된다면 북한은 뭐 마대야 어서 가자 뭐 장군님께로 가는 걸음이 늦어진다 뭐 이러면서 흑마대제 나르고 돌 나르고 내 손이 까여져야 뭔가 장군님이 아는 사람이 된 것 같고 뭔가 맨날 그 언제면 오실까 장군님 한번 만나뵈는 게 그게 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보니까 그 우상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정확하게 한 3개월 만에 무너지더라고요. 그 주체 사상, 20년 동안 제 뼛속 깊이 박혔던 주체 사상에 대한 교육, 그 김부자에 대한 그런 세뇌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3개월 만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막연하게 남조선에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김정숙 교원대학이라는 데를 다녔는데 김정숙이라고 하면 김일성의 와이프죠. 김정일의 엄마고 지금 김정은의 친할머니가 되겠습니다. 근데 김정숙의 이름을 딴 그의 고향인 회룡시에 김정숙 교원대학을 만들었는데 제가 만약에 거기 4년을 졸업하면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는 고난의 인군시기 제일 첫 번째로 굶어 죽은 사람들이 교육자들, 과학자들입니다. 왜? 당에서 하지 말라는 걸 안 했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당에서 장사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했어요. 들고 뛰더라도. 근데 이 사람들은 하지 말라니까 너무 이 말하자면 거짓식하니까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다 굶어 죽어나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 내가 배급도 못하는데 교사는 해서 뭘 하지? 저는 한국에 와서야 교사라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라는 걸 알았어요. 북한에서는 전혀 교사라는 직업이 이렇게 좋은 직업이라는 걸 몰랐거든요. 아이들 한 데서 정말 코 묻은 그 뇌물을 뭐 코 묻은 돈이라고 그러는데 그 뇌물을 받아 먹어야 시집도 갈 수 있고 뭐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좋게 보이질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또 아빠 엄마도 김일성 때와 김정일 때를 비교하면서 많이 비판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남조선이라는 데를 한번 가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가졌는데 오늘 제가 화장실을 갔는데 북한에는 이런 뭐 양변기 뭐 비데 이런 게 아닙니다. 밖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인데 이 판자로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근데 이 천장의 판자를 다 떼다가 이렇게 뗄감을 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멸을 이렇게 만들고 그 묘비 세우잖아요. 그게 나무로 다 있으면 그것과 다 뽑아다 뗄 정도예요. 그 북한은 뗄감이 정말 난 문제입니다. 목을 문제도 정말 난 문제지만 떼는 문제가 정말 문제인데 그 정도로 나무가 귀하다 보니까 천장이 이렇게 뿡 뚫려 있는 그런 재래식 화장실이었는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이만한 달이 거기에 이렇게 화장실에 그 하늘에 떠 서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가까이 온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들려오던 그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하나님이 그때 생각이 나서 뭐 기도할 줄도 몰랐어요. 그냥 그 달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 남조선에 좀 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로 제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대화를 시도했던 때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달이 그렇게 밝고 화장실에서 정말 막말로 똥 싸면서 하나님한테 했던 말인데 왠지 모르게 이렇게 신심이 들었어요. 아 가도 된다. 준비해라.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해라. 그래서 그때서부터 준비하기 시작해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마침 아빠가 좀 돈이 많다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아빠가 돈을 어디다 깔까 이렇게 가만히 숨겨놓나 봤더니 대부분 이렇게 장판 밑을 뚫고 거기다 숨겨놓든지 아니면 천장에다 이렇게 숨겨놓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빠 없을 때 이렇게 두드려가면서 그 빈 공간 소리가 좀 이상한 데를 이렇게 뜯어봤더니 안일세라 거기에 달러가 있었습니다. 미국 돈. 근데 북한 사람들이 그때 벌써 북한 돈이 효력이 없다는 걸 알고 화폐 교환을 너무 많이 해버리니까 화폐 개혁할 때 북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자살을 했거든요. 가지고 있는 돈이 다 휴지 조각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는 중국 돈 아니면 달러를 깔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미제 침략자고 뭐 양코백이 미국 놈이고 뭐 철천지 원수고 이래도 그들은 다 알았던 거예요. 벌써 아 미국이 강대국이고 달러가 힘이 있구나. 그러니까 저희 아빠도 벌써 달러를 이렇게 깔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1200불을 훔쳤어요, 제가. 그러니까 도둑년인데 그걸 훔쳐가지고 그 제일 친한 친구한테 국경경비대 그 군인 중대장급으로 되는 사람을 좀 소개시켜달라 해가지고 소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엔 두만강 넘기는데 돈이 얼마냐 하니까 50불이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50불이 너무 작아 보였는데 아주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0불 정도만 있어도 4인 기준이 3개월을 먹고 살 돈이었대요, 그때. 근데 이분이 50불만 주면 두만강을 넘겨주겠대요, 저한테.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나 넘겨달라 해가지고 3개월 전부터 이제 막 어떻게 넘어야 되고 뭐 이런 걸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만약에 잡혔을 때를 또 가정하거든요. 그럼 잡혔을 때 무조건 내 이름 불지 마라. 내 이름 불면 다 죽는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혼자 뛰다가 잡힌 거로 이렇게 하라 해서 교육을 막 주댔는데 이제 드디어 D-Day가 왔죠. 3월 2일 날 제가 두만강을 넘기로 한 날인데 이제 한 며칠 앞두고 제가 돈을 이제 훔친 상태였으니까 좋은 옷은 다 놔두고 제일 헌 옷을 입고 딱 문을 열고 나서는데 그날이 리허설 하기로 한 날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문을 딱 열고 나서는데 엄마가 저를 딱 잡더라고요, 팔목을. 부모님한테는 도저히 말씀드릴 수 없어서 제가 나라를 반역하려고 한다, 또 뭐 장군님을 배신하려고 한다, 이렇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부모님 아예 그냥 세뇌돼 있는데. 그래서 문을 딱 열고 나서는데 엄마가 제 손을 딱 잡더니 그 눈빛이 벌써 제 마음을 다 읽은 듯한 눈빛이었어요. 너 뭘 하냐, 요즘에 왜 학교도 제대로 안 가고 왜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니까 엄마가 그때 눈치를 채고 너 어디 멀리 가려고 하니? 하면서 엄마가 봐도 이 세상에 비전은 없어. 너는 젊으니까, 엄마 아빠는 이제 다 살았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너는 어리니까 네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내 길을 가라 라고 다 내려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 엄마가 알았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3월 2일 날 제가 새벽 기차를 타고 방언이라는 데를 가야 돼서 옷을, 북한은 3월 달이면 정말 눈도 안 녹았어요. 정말 춥거든요. 동복을 막 위아래 껴입고 그리고 딱 새벽에 나오는데 엄마가 이렇게 옷 입고 따라 나서더라고요. 그래서 나서면서 같이 가자, 엄마가 역까지 데려다 주겠다. 그래서 그 정말 암흑의 비포장도로 길을 한 1시간 40분 정도를 걸어내려면서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아무 말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엄마가 했던 말 중에 기억나는 건 엄마가 본 우리 딸은 바위돌 위에다 올려놔도 살아날 아이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강하게 마음 먹고 살아남아라.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딱 도착을 해서 제가 여기에서 기차를 타고 한 4시간 정도 내려가야 방언이라는 데가 나오는데 거기로 넘기를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차에 딱 올라탔는데 엄마하고 인사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기차에 타서 유리로, 기차도 막 그냥 지옥에서 온 기차 같아요. 유리가 하나도 없고 막 사람이 사람 위에 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막 압사당해 죽을 정도로 그렇게 타고 있는데 기차가 막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니까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저도 이제 올라타가지고 유리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엄마 형제가 이렇게 뿌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기차가 이렇게 덜컹하고 출발하니까 그때서야 이렇게 엄마가 그 이렇게 땅에 주저앉은 것 같았어요. 그냥 풀썩 주저앉아서 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엄마가 서 있는 형체가 보이지 않고 이렇게 주저앉다 보니까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덜컹 출발할 때 그때 이제 막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살아 생전에 우리 엄마를 다시 못 볼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마음대로 울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기차에 앉아 있으면 우는 사람 와서 잡거든요, 안전원이. 탈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도 못하고 울음을 꾹 참으면서 방언까지 내려가서 새벽 4시에 그 국경경비대하고 그 두만강을 넘었어요. 근데 두만강이 얼어있다 보니까 그렇게 넓게만 보였던 두만강인데 정말 뛰니까 한 2, 3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랬던 강이 그렇게 넓어 보이고 사람들이 못 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뛰고자 마음먹었으면 지금은 이제 양쪽으로 중국이나 북한이 싹 다 철조망을 쳤지만 뭐 고압전류도 흐르게 하고 이러지만 그때는 마음만 먹으면 제가 볼 땐 뛸 수 있었어요. 없었거든요, 그런 철창이. 그래서 그때 2006년 3월 2일인데 제가 20살 때 그렇게 중대장하고 같이 넘었어요. 그래서 딱 넘고 산에 딱 붙었는데 이 낙엽이 사람이 발길이 안 닿은 곳이다 보니까 낙엽이 이렇게 미끄러져요. 계속 밟으면 미끄러지고 밟으면 미끄러지고. 근데 그 소리가 새벽 4시니까 얼마나 조용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들리는 거예요. 지금 북한 쪽이. 그러니까 교대하던 그 군인 3명이 김정일이 그때 당시 무조건 쏴서 사살하라. 돈 다 받아 먹어. 근데 사살하라 그래가지고 실탄을 다 장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탄 장전 이게 막 방아쇠 당기는 게 막 들려요. 중국 쪽에서. 그 막 장전을 하더니 중국 쪽을 향해 가지고 막 총 사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제 이 기어프로도 총알이 막 너무 이렇게 가는 게 막 느껴질 정도로 가서는 막 그 낙엽에 박히는 소리가 막 들렸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아 죽는구나 느낌이 그냥 이 뒤통수에 와서 총알이 박히거나 내 등에 와서 박힐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뒤를 못 따라보겠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뭘 찾았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신은 다 찾는 거였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도 찾아봤다가 북한에서는 또 하늘님이라고 하는 뭐 이런 미신을 막 믿다 보니까 별신을 다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살려만 달라고 나 여기서 죽으면 정말 이거는 개죽음 당하는 거다. 내가 이렇게 죽으면 부모님도 다 죽게 생겼는데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막 다 찾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총사격을 했는데 살아는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중대장이 이제 산 꼭대기 올라가서 밧줄을 이렇게 나무에다 묶어갖고 그 밧줄을 타고 올라가서 무사히 그 중국 브로커네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 보통 북한 여자분들이 그 휴먼 트래피킹이라고 하잖아요. 인신매매를 당해갖고 다 팔려가요. 중국의 시골에 있는 남자들 뭐 아니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런데 뭐 2만 원 뭐 나이 좀 어리면 막 5만 원까지도 부르고 이렇게 막 중국 돈에 막 팔려가거든요. 그래서 여자들 쭉 앉혀놓고 사람들이 와갖고 막 골라요. 이렇게 경매하듯이.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브로커한테 말을 했어요. 나는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난 한국에 고모가 있어서 한국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더라고요. 그래서 1,000불 정도 있으니까 나 이거 주고 차라리 태국으로 보내주라 하니까 1,000불을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 며칠 안 있고 바로 기차 타고 베이징 가서 곤명 가서 미얀마 넘어서 라오스 가서 또 태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태국에서 이제 진짜 제가 하나님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성도 듣고 또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태국으로 가면 수용소 우리 지금 여기 교회 한 반만한 공간에 420명이 들어가 있어요. 화장실 안에서도 막 자거든요. 그렇게 열악합니다. 근데 태국 쪽 뭐 거기 유엔 쪽에서도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경찰이 잡았다가 일요일이라고 길바닥에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수용소에 데려다줘야 되는 경찰이. 그래서 길을 이렇게 막 헤매다가 저만 이제 영어를 알았는데 코리아 하우스라는 식당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냥 막 뛰쳐 들어갔죠. 들어가가지고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온 나라 사람이냐고 조선말 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저는 조선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뭔지 몰라요. 이분이. 그러더니 어디라고요? 그래서 평안북도 강계라고 하십니까? 하니까 북한에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서야 조선이라는 나라가 북한이라고 칭해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몰랐어요. 남조선이라고만 알고 있었지. 그래서 어디 가냐? 그래서 저 남조선 갑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아 한국을 가는 처음 봤대요. 이분은 이런 탈북민들을. 그래서 이제 그분이 도와주셔가지고 밥도 먹여주고 옷도 갈아입히고 버스표 다 끊어가지고 우리 11명을 이제 혹시 잡히면 반이라도 교회에 가서 편안하게 있다가라 하면서 5명, 6명을 갈라갖고 이렇게 앞뒤로 출발시켰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가면 방콕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면 선교사가 나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선교사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막 북한에서 가르치기에는 막 뭐 이렇게 블루 이마에다 막 도적놈이라고 새기고 이렇게 애들 막 우물에다 빠뜨려 죽이고 이런 개념으로 봤어요. 그래서 뭐 미국 놈과 별로 다를 게 없는 그런 악마들 뭐 마귀들 이런 거로 알고 있었는데 도착을 하니까 진짜 어떤 젊은 남자분이 막 이렇게 우리 뭐 오라 그래서 따라갔는데 저희를 교회에 데려가는 거예요. 정말 그때 두려웠어요. 교회 데려다가 피 빼고 막 이러면 어떡하지 막 걱정을 했는데 교회 가니까 그 교민들 그다음에 목사님들 목사님이 너무 막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막 고생했다고 그러더니 저희를 거기에 제일 막 잘 사는 동네 그 별장에다 갔다가 숨겨놓더라고요. 그게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일부러 이제 좀 경찰들이 의심 안 하는 곳으로 데려가려니까 그런 별장에다 데려다 놨나 봐요. 막 엄청 멋있었어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그 막 철대문이 열려야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데서 한 38명 정도 저희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그 교회에서 제가 3개월을 체류를 거기서 불법으로 있었거든요. 난민으로. 그래서 이제 그때 선교사님들이 한 명씩 맡아가지고 1대1로 그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리고 제가 뭐 혼자서 살겠다고 뛰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아빠는 보위부 감옥에 들어가서 고문 받고 있으시다지 하니까 눈물로 살았거든요. 계속 울었어요. 계속 새벽기도 나와서도 계속 울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울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한테 보여주신 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뒤를 한번 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기도 중간에. 그래서 눈을 떠서 뒤를 봐야 되는데 너무 막 눈이 부셔서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런데 뒤를 이렇게 돌아보라고 해서 돌아보니까 금가루를 뒤집어 쓴 세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고 뭐 이렇게 뒤집어 썼는데 얼굴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앞에 계시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걱정하지 말라고 다 엄마 아빠 오빠까지 무사히 다 유나 옆에 데려다 주겠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뭔가 마음이 안정이 되고 하나님을 더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성경책도 더 많이 집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를 여러 차례 보여주셨어요. 저한테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래서 막 소용 물에 막 소용돌이 치는데 제가 빨려 들어가기도 했다가 아무튼 굉장한 많은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어떤 그런 계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저한테 이렇게 훅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하나원에 들어와서 이제 또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고 또 국정원 안에서도 만나게 되는데 오늘 제가 국정원에 있는 운동장에서 막 놀고 있는데 그 4층에서 야 유나야 유나야 찾더라고요 누군가가. 그래서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정말 제 눈을 의심하게도 저희 아빠가 국정원에 와 계셨어요. 그래서 아니 제가 훨씬 더 빨리 북한을 나왔는데 어떻게 우리 아빠는 지금 여기 들어와 있지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빠가 이제 보위부에서 막 고문을 당하시다가 돈을 매겨서 풀려나셔가지고 바로 중국을 넘어와서 저 붙잡겠다고 딸 잡아서 내오겠다고 중국에 들어오셨다가 중국 공안한데 잡혀서 이렇게 족쇄 묶여가지고 아예 북송될 위기에 처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공안한데 아무리 설명해도 난 탈북자 아니다 난 딸 잡으러 왔다 해도 믿질 않으니까 이 상태로 나가면 나는 정치범에 걸려서 무조건 총살당할 것이다 라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대한민국 영사관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아빠는 비행기로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6개월을 돌고 있는데 아빠는 비행기 타고 와 계셨어요. 근데 그때 시기가 제 느낌에 그 시기를 맞춰볼 때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셨던 그 금가루 쓰고 있을 때 그 시기였던 거예요. 근데 아빠는 그때 벌써 제 느낌에는 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셨구나. 그렇게 잡혀가지고 나갈 법한 사람을 이상하게 그 중국 공안에 그 별단 사람이 저희 아빠를 꺼내주셨어요. 아빠가 그분한테 뭐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분한테 그랬대요. 나도 그 나라에서 정복을 입고 그 나라에 충성하던 사람이지만 내가 이렇게 나와서 잡혀서 나가면 난 죽게 된다. 당신도 군복을 입고 있지 않느냐. 아마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다 했는데 그분이 어쨌든 어떻게 마음이 동했는지 그 인간의 영역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은 우리 아빠를 살려주면 자기 옷을 벗어야 되는데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아빠와 그 파출소 소장 그분하고 형동생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분도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른다고 할 정도예요. 지금에 와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다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빠가 내려다보시면서 지금도 막 기억이 나요. 유나 살아있는 모습 보니까 됐다고. 근데 그때 저는 아빠 얼굴 쳐다보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 때문에 감옥 들어가시고 옷 벗고 들어가 매 맞으시고 고문당하고. 근데 이제 거기 와서 아빠가 저 내려다보면서 됐다 이제 이롭다 이롭다 북한 말로 이롭다 이롭다 하잖아요. 이롭다 이롭다 하는데 저는 막 아빠 얼굴 쳐다보면서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빠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어요 그 얘기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막 땅에 주저앉아 울고. 그게 이제 아빠하고 첫 번째 상봉이었고 그 이후에 4개월 후에서야 아빠를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는 저보다 훨씬 늦게 북한을 나오셨지만 오히려 하나원 기수는 저보다 앞섰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6개월을 떠도는 동안 아빠는 그냥 비행기 타고 바로 오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행기를 탔다는 말은 직행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아빠는 비행기 못 타셨어요. 중국말 못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시도하고 가르쳐도 안 되니까 배를 태웠더라고요. 그래서 인천 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처럼 6개월 막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바로 그냥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아빠가 저 만나가지고 저를 많이 원망했다고 하더라고요. 딸 때문에 뭐 아빠도 위험해지고 엄마도 위험해졌으니까 이제 빨리 엄마도 데리고 오고 오빠도 데리고 와야 된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데리고 와야 된다. 그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눈물을 머금고. 이제 지금도 저희 아빠 그 얘기하시면 우세요. 너무 그때 딸이 살아있는 곳에 너무 감사하셔가지고.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저한테 약속해 주셨던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대부분 탈북민들이 3만 4천 명 정도가 대한민국에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한 10% 남짓이 이제 가족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대부분 뭐 아빠가 있던지 엄마가 있던지 이런데 저는 직계 가족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1%에서 3% 사이로 봐야 될 텐데 오빠도 비행기 타고 오고 엄마도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저 말고는 삼국으로 돈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항상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너무 부모로서 미안하다. 우리 딸한테만 이런 고통을 겪게 했다 이러는데 저는 사실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많은 고생을 겪으면서 무릎을 꿇어가면서 돈을 꿔가면서 이렇게 엄마를 모셔오고 비행기 타는 그 비용이 정말 비싸요. 가짜 여권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빠도 또 그렇게 데리고 오고 하다 보니까 아빠하고 저하고 정말 남모를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지금 감사한 거는 그래도 엄마 아빠가 다 대한민국에 와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봐요. 때로 아 그때 달이 이렇게 나한테 가까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안 찾았더라면 나와 하나님이 이렇게 탈북하는 전 과정을 같이 하셨을까? 저는 결코 제가 우연으로 그 방콕 한인교회에 들어갔다고 생각 안 해요. 제가 거기 안 들어갔으면 하나님이 뭔지 뭐 성경책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북한은 종교를 가지면 총살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뭐 하나님이 뭐 태초에 뭐 지구를 창조 이런 말 했던 것 자체가 정치범이기 때문에 아예 미신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 대중들 다 모여놓고 공개 총살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사람들이 아예 그걸 들어볼 생각조차도 안 해요. 그리고 제가 그 태국에서 기도할 때도 그 아멘이라는 걸 몰라가지고 기도만 하고 끝났어요. 근데 어떤 그 탈북민분이 저한테 아멘을 꼭 붙여야 된다. 그래서 아멘이 뭐냐 그러니까 편지를 말하면 그게 우표래요. 그래서 우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전달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야 제가 아멘을 붙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몰랐어요. 뭐 기도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 뭐 아무것도 몰랐을 때 저는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이 저한테 대답해 주시기도 너는 내가 태초에 그러니까 한국에 북한에서 떠날 때부터 나는 너와 같이 했음이라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방콕에 가서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용소에 가가지고 그 찌는 태국이 얼마나 더워요. 거기 선풍기 그 좁은 공간에 선풍기 한두 대 틀어놓고 그런 데 있는데 나는 그런 교회에 가가지고 이런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 공부를 하고 이렇게 왔다라는 건 정말 저는 선택된 사람이라는 거에 의심이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엄마, 오빠, 아빠를 무사히 데려다 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제가 엄마를 나와서 며칠 안 되는 동안에 바로 교회에 모시고 갔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저희 아빠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잘 안 열려요. 이게 군인 출신이라. 그런데 그냥 제가 목속으로라도 끌고 가다가 앉혀놓거든요. 언젠가는 열리겠지 하고. 근데 저희 엄마는 신기하게 교회 한 네 번째 정도 데리고 가니까 막 울고 막 이게 동화하는 것 같아요. 엄청 울어가지고 그때 목사님이 막 그 안수기도 해주시고 근데 그때 뭔가 이렇게 딱 들어왔는지 저희 엄마는 저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 많이 기도도 더 많이 하시고 그런 이제 정말 독실한 그런 크리스천이 됐는데 저는 그것 또한 신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하나님을 하자도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네 번째 만에 그렇게 될 수는 없고 그래서 엄마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오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을 갖다가 놓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오빠가 제일 데리고 오기 힘들었어요. 세뇌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기간단청 걸어놓고 우리 다 싸죽이겠다고 했었어요. 오빠가 장군님 배신했다고. 그래서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중국 넘기고 오빠 스토리가 또 정말 요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데려온 사람인데 아 교회 딱 데려다 놓으니까 그렇게 막 술 많이 마시고 북한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마약이 엄청 대중화되어 있어요. 오름이라고 하는 크리스탈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거에 중독된 청년들 정말 많습니다. 정말 이 지옥이에요. 가보면 정말 살아있는 지옥을 보실 텐데 그거 때문에 오빠를 데려오면서도 고생을 정말 많이 했는데 하나님 딱 가서 몇 번 딱 가더니 그거를 다 이겨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빠가 굉장히 성공해 있고 잘 살고 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할 때마다 하는 말이 아 그때 하나님이 나보고 뒤돌아보지 말고 담대하게 두만강 건너라. 제가 한 두 번을 포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 저를 막 아프게 하시더라고요.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네가 결심한 거 해내라. 그런 음성을 자꾸 들려주신 게 아 제가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은 이미 북한 땅에 계시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지하교회가 들어와 있고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감방에 앉아서도 가만히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중국에서 잡혀 나오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북한에 와 계시고 지금도 뭐 역사하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 무사히 와서 하나님 안에서 또 이런 자리를 갖게 되고 간증을 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제가 또 대한민국에서 물론 뭐 TV에도 나가고 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은 한반도를 위해서 일해라. 그리고 제가 그냥 제 느낌으로 말하는 거지만 녹슬어서 없어지느니 달아서 없어져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하지만 제가 그 휴먼 라이츠 액티비스트라는 그런 직업을 계속하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강연하는 이유는 물론 북한에선 죽이고 싶은 이 아마 첫 번째 대상이 뭐 박연미 씨나 이런 정유나 같은 영어로 북한을 말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싶겠지만 그래도 저는 멈출 수가 없고 저는 정말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제 등 뒤에 항상 계시고 제가 무대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떨지 마라. 아빠가 함께 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뭐 그동안에 제가 10년 넘게 아빠, 엄마, 오빠 데리고 오면서 겪었던 고통을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이렇게 함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께서 제 이렇게 좀 굵직굵직하게 좀 함축이 됐지만 잘 알아주셨길 바라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감사드리는 그런 간증인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저 정윤아가 정말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북한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소쩍새야라는 노래를 불러드렸는데 저는 지금도 그 저희 엄마가 그 역전에서 이렇게 딸 떠나보낼 때 우리 딸은 강하다 바위돌 위에 올려놔도 살 애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걸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엄마가 이렇게 풀썩 주저앉던 그 생각하면 막 눈물이 막 솟구쳐요. 제가 지금 눈물을 꽉 참고 있는데 그래서 북한 하면 뭔가 뭐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뭐 우리의 장군님 뭐 결사옹이 이런 노래만 있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노래가 90%고 간혹 이제 엄마 아버지를 위한 노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엄마를 위한 노래를 해드리려고 해요. 아까는 소쩍새야를 아빠를 위한 노래였다면 지금 엄마를 위한 노래를 해드리겠습니다. 세월의 눈비를 담아주시며 나를 품어 키워준 나의 어머니 만 가지 소원을 들어주시며 미래의 고운 꿈 꽃 피워주셨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윤아 양은 학교를 그 북한에서 영문과를 다녔기 때문에 영어로도 강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어를 참 잘합니다. 우리 렘넨트들과도 영어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그 미국 사람들이 오면은 같이 영어도 하고 통역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잘합니다. 노래도 원래 잘하는데 지금 목이 많이 메인 것 같습니다.